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살충제 DDT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강력한 현대 환경보호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레이첼 카슨 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ith war discovered DDT and special sprayers, sections of the city are literally fogged with the insecticide in the fight to stop the spread of polio.
1950년대 미국의 영상 뉴스가 전염병 퇴치를 위해 마을에 DDT가 살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이 내린 축복의 물질이라고까지 표현되던 DDT는 당시 강력한 살충제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살포됐습니다.
네, DDT 이 대체 뭐길래 그토록 대대적으로 사용이 된 거죠?
이 DDT는 디클로로 다이페닐 트라이클로로에테인이라고 하는 합성 살충제의 약자입니다. 스위스의 화학자 파울 뮬러가 발명한 것인데요. 뮬러는 이 발명으로 194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DDT는 2차 세계대전 때 말라리아와 티푸스를 일으키는 모기를 없애 수백만 명의 민간인과 군인들을 질병에서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DDT가 농업 분야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사용됐다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 농장의 살충제로 아주 많이 쓰였습니다. 이 각종 해충을 없애서 농업 생산을 늘리는 총화로 각광을 받았었죠.
네, 한국에서도 뭐 50년대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온몸에 자주 DDT 세례를 받았죠.
네.
그때는 주로 몸에 이가 많아서였는데요.
그랬군요.
수시로 보건당국에서 나와서 전교생에게 DDT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첼 칼슨은 왜 이 DDT를 반대한 겁니까?
그때도 DDT의 해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 피해를 집중적으로 파헤치지를 않았죠. 이 DDT의 인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첼 카슨이 심각한 생태계 파괴, 암 발생 등 그 독성과 피해 실태를 알고서는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된 겁니다.
Can anyone believe it is possible to lay down such a barrage of poisons on the surface of the earth?
레이첼 카슨이 새로운 독성 물질을 지구 표면에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데요. 카슨은 정말 외로운 싸움 끝에 결국 미국 정부의 DDT 사용 금지 조치를 이끌어내도록 했죠.
네. 그러면은 이 레이첼 카슨은 어떤 여성이었길래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이 나섰을까요?
레이첼 카슨은 1907년 5월 27일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동산업을 하는 아버지 로버트 카슨과 교사인 어머니 마리아 카슨 사이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의 꿈은 소설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레이첼 칼슨이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났던가 봅니다. 뭐 네. 10살 때 쓴 소설이 뭐 어린이 잡지에 실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나중에 펜실베니아 여자대학에 들어가서 영문학을 전공했다고요?
네. 그런데 도중에 생물학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 레이첼 칼슨이 해양 생물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다가 이 바다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레이첼은 여름철이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우즈홀 해양 생물연구소에서 해양과 그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공부와 경험으로 1930년대 중반에는 이곳 워싱턴에 있는 연방정부의 수자원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연방 공무원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여러 임명록을 보면요, 이 레이첼 칼슨이 저술가로도 소개가 돼 있는데 어떤 책들을 썼습니까?
처음에는 월간지 아틀란틱에 글을 썼습니다. 이 바다의 여러 가지 생물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때 어느 출판사에서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은 1941년에 첫 책을 냈는데요. 그것이 Under the Sea Wind라는 책입니다.
네, Under the Sea Wind, 뭐 해풍 아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고요?
네, 1951년에 두 번째 저서 The Sea Around Us가 출간됐습니다. 이 바다의 가장자리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책은 1년 이상이나 가장 잘 팔리는 책,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차지를 했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우수 도서상도 받았습니다.
네. 베스트셀러도 되고 뭐 상도 받았으니까 네. 레이첼 카슨이 이 책으로 유명 인사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책도 많이 팔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레이첼은 1952년에 정부 일을 그만두고요. 저술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동북부 메인주 해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0세기에 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평가되는 또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레이첼 칼슨이 쓴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은 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1962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네.
한 친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조류보호구역에 땅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네.
여러 해 전부터 그 위를 비행기가 날면서 살충제인 DDT를 뿌리는 겁니다. 이제 모기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바다가 오염되고 많은 새와 물고기들이 죽는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네. 이 살충제인 DDT 때문에 애꿎은 야생동물이 또 따라서 죽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은 여러 잡지사들의 이 문제에 관한 글을 싣도록 말을 해봤는데요. 어떤 잡지사도 그 같은 논란거리를 쓰려고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레이첼 칼슨이 직접 나서기로 한 거군요.
네. 레이첼은 4년 동안 세계 각지로부터 DDT로 인한 피해 발생 사례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침묵의 봄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생태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를 했죠. 아름다운 마을이 점차로 생명을 잃어가다가 봄의 소리, 새들의 소리가 사라지는 죽음의 공간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책 제목이 침묵의 봄이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DDT와 같은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 결과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이 무서운 것은요, 생물의 몸에 들어간 DDT는 체내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새끼들에게도 그대로 이전이 되고요.
네.
먹이 사슬을 따라서 다른 동물에게도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살충제를 만드는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업계가 긴장했죠.
네.
그리고 그 책이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언론까지도 레이첼을 비난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레이첼에게 공산주의자라는 혐의까지 제기를 했죠.
네, 그랬군요. 그런데 이 레이첼 칼슨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을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책 침묵의 봄이 발행 첫해 60만 부나 팔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입니다. 레이첼은 각종 모임이나 방송 등에 나가서 살충제 해독과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정확한 방법을 개발해서 어떤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를 멸종시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었죠.
네.
You can't just step in with some brute force and change one thing.
그러면서 정치인들까지 행동에 나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추세에 따라서 뭐 책이 나온 1962년에는 살충제를 제한하자는 법이 뭐 미국 여러 주에서 뭐 40여 개의 그 법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무렵 이 암연구소가 DDT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증거까지 발표를 했고요.
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유해 살충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Have you considered asking the Public Health Service to take a closer look at this?
Yes, I know that they already are.
1963년에 케네디 행정부에는 환경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여러 주들은 DDT의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에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법안을 통과시키고요. 이 법안에 따라서 미국 환경보호청, 그러니까 EPA라는 기구가 1972년에 드디어 DDT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네. 뭐 사실 이 EPA라는 정부 기구가 창설된 것도 이 레이첼 칼슨이 주도했던 풀뿌리 환경운동의 산물이라고 하던데요.
네.
하지만 이 레이첼 칼슨은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레이첼은 그 저서 침묵의 봄이 나온 지 2년 후인 1964년에 유방암으로 숨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56살이었죠.
네. 56살이면 뭐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인데 세상을 떠났군요.
그렇죠. 일찍 떠났는데요. 그가 남긴 유산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출범한 환경운동은 그 후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환경운동에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레이첼 카슨을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0대 인물의 한 명으로 꼽았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지구 환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레이첼 칼슨 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